사무엘하 9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우리가 오늘은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9장 내용은 다윗이 사울 집안에 남아있던 사람, 결국 한 사람을 찾았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므비보셋을 찾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이 사울 집안 남은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리고 실제로 사울 집안 종이었던 시바를 찾아와서 므비보셋을 찾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는 내용들이 들어졌습니다. 지금 9절부터 13절은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약속을 므비보셋에게 지켜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약속을 지켰는지 그 내용이 본문 안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 내용은 시바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시바에게 명령을 하는 내용. 9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므비보셋이 실제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11절 끝에 나오고요. 마지막 12절부터 13절은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주인의 아들은 므비보셋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주인은 사울이기도 하고 요나단이기도 한 거예요.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다 주었다. 이게 다윗이 실제로 약속을 지킨 첫 번째 모습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이 원래 갖고 있던 땅, 밭을 다 므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거죠. 사울의 집이 갖고 있던 것들을 땅과 밭을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다윗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확대해서 이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사울 집안에 있었던 땅을, 밭을 내가 므비보셋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들 이렇게 해서 땅으로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땅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도 사울 집에 있던 것들은 다 므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것이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 생각할 때는 땅이 좀 남아있으려나? 이런 정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땅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든 다른 무언가가 남아있든 그래서 밭 이것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몽땅 다 지금 찾은 것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뭔가가 나오면 그것까지도 모두 다 사울 집안에 속해 있던 것들은 므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약속한 그대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 이상으로 확대해서 더 실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두 번째로 다윗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이게 지금 두 번째로 므비보셋에게 주는 건데 누굴 주냐면 시바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원래 사울 집안의 종이었잖아요. 종이었는데 이 시바가 므비보셋의 종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시바만 준 게 아니고요. 10절을 보면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 이렇게 돼 있죠. 10절 끝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거 지금 시바 1명, 아들 15명, 종 20명 이게 합치면은 36명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36명의 인력을 므비보셋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로 준 내용이에요. 다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고 뭐 종이 되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록만 봐도 시바가 아들이 15명이나 되면 정말 아들 많죠. 거기다가 종이 20명이다 이랬으면 시바도 상당히 잘 사는 사람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도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밑에 수하 20명이나 되는 종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꽤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 전쟁포로처럼 노예로 줬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무비보셋 세계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무비보셋 가문에 속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했냐면 10절 두 번째 줄 부분에 보시면 그를 위해 땅을 갈고 거두어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죠.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소장농이 되게 한 겁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땅들을 돌려주었죠. 그 땅을 무비보셋이 현실적으로 농사 짓기 어렵잖아요.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뭐 종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소유물들을 네가 잘 관리해라. 시바에게 관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경작하게끔 그리고 수확하게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면 그걸로 이제 무비보셋이 먹고 살게끔 이렇게 했는데 반면 10절 중간 끝부분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이 밥을 먹는 건 어디서 먹느냐? 다윗과 함께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다윗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 무비보셋이 먹는 거 다윗이 준비해 주는 건가 아닌가? 여기 보면 시바와 그 가족들이 다 무비보셋을 위해서 농사를 짓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아마 무비보셋이 밥을 먹는 곳은 다윗과 함께 먹는 거지만 그가 필요한 거 소유되는 것들은 자기 소유물에서 나는 것들을 이제 궁궐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보태서 같이 식탁을 차리고 같이 식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배려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냥 다윗의 집에서 얹혀 지내며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먹는 사람이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조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겠다고 했던 것들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지금 처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상을 놓고 보면 다윗이 두 가지를 주었는데 하나는 모든 소유 또 하나는 시바와 그의 가족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항목은 시바와 그의 아들들 종들을 준 것은 원래 약속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약속한 것 이상으로 다윗이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 맨 끝에 보시면 두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게 이제 다윗이 실제로 실천하고 베풀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먹은 거예요. 근데 그 함께 왕의 식탁에서 먹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자 중 하나처럼 했다. 시종처럼 먹은 게 아니고 노예처럼 먹은 게 아니고 손님처럼 먹은 게 아니고 왕자 중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왕자 대우를 받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냥 단순히 밥 먹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우함에 있어서 또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 구장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구장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를 볼 것인지 입장을 잘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이 불쌍하니까 잘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걸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수십 년간 통치했는데 그 통치한 기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거의 기록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만 유달리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나라의 정치를 하고 통치를 했는지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특별한 명령이 구체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근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다윗과 같은 왕이 된다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윗이 누구랑 밥을 먹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록 없죠. 다윗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기록이 없죠. 근데 다윗이 지금 중요하게 행동했던 건 뭐냐면 누구랑 같이 밥을 먹었는가입니다. 여기서 누구랑 같이 밥을 먹었냐면 므비보셋이랑 먹었는데 므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에게 대적처럼 여겼던 자신에게 대적처럼 행동했던 사람의 자손입니다. 물론 요나단을 생각하면 은혜를 베푼 사람의 자식이기도 하죠. 그러나 애당초 처음부터 요나단의 남은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사울 집안의 남은 사람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대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자손 그리고 가난한 이런 사람과 함께 다윗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는 이 내용을 놓고 보면 다윗이 므비보셋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누리는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윗이 뭔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통치자가 된다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행동한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 편인 사람, 자기에게 익숙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만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밥을 먹습니까? 자기에게 원수처럼 대했던 사람과 밥을 먹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밥을 먹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아들처럼 대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행동,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통치를 해야 제대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고 나라가 다윗이 유다에서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보자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원래 이 나라가 지금 둘로 다 쪼개져 있었던 나라였으니까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라가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되려면 내 대적처럼 여겼던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통치자가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해방된 이후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러 대통령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대통령들이 밥을 도대체 누구와 같이 잘 먹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때의 통합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와 친한 사람, 자기 편인 사람,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과만 밥을 계속 같이 먹으면 그럼 나라가 분열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청와대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부르죠. 그래서 자기와 같은 편이었던 사람,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보였던 정치하는 모습을 지금 이 장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괜히 누군가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선행을 베풀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교회로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제가 이제 목사이기는 하지만 만약 목사님이 날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늘 정해져 있어서 장로님하고만 맨날 같이 밥을 먹는다. 다른 성도들과는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 혹은 목사님과 별로 의견이 좀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는 서로 대화하지 않거나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 이러면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와 같이 통치를 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누구든지 직분을 받은 사람은 나와 같은 편인 사람, 나에게 익숙한 사람 뿐만 아니라 좀 나에게 껄끄러운 사람 혹은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도 늘 불러서 같이 가까이 하려고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보면 므비보셋이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정리를 한 것이기도 해요. 12절에 보면 므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여기 보면 어린 아들이 있었다는 표현으로 보아서 다윗이 므비보셋을 찾았을 때 이미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기록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요즘 결혼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은데 므비보셋은 두 다리도 절고 있죠. 도망다니는 신세죠. 남의 집에 얹혀 살죠. 그런데도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아이를 낳고 살 때에는 야 내가 이것만으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이 인물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상 8장에 보면 이 므비보셋의 아들이었던 미가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가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사울 집안이 대가 끊기지 않고 명맥을 쭉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12절 뒤에 보시면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말한 그대로 되었고요. 13절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삽니다. 그래서 므비보셋이 어디에서 살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국내 정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국내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 모습을 이 므비보셋을 도와주고 이 사람이 다시금 재산을 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었고요. 실제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을 찾았고요. 그리고 약속한 이후에 그 약속을 그대로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비록 내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나의 백성이니까,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이 어렵다면 그 사람이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게끔 인도해주고, 그 사람을 마치 나의 왕자처럼 대해주는 그런 약속을 행했고요.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을 실제로 실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 품고 찾아다니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즉각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 약속대로 실천을 하면서 자기가 한 것보다,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실천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사실 그냥 찾아만 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도 있는데 약속한 것도 지켜주고 그 이상의 것들도 다 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듣는 이유는 대적에게, 힘들고 어렵게 살던 가난한 대적에게 다윗이 갖고 있던 것들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사, 훌륭한 집사, 훌륭한 권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직분자로 살 수 있을까,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나에게 익숙한 사람,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 잘 쳐다보지 않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좀 쳐다보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무엇 한 가지라도 따뜻하게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같이 불러서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을 우리가 품고 또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다윗을 닮은 모습으로 직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원수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 주신 것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마음을 품고 또 사람을 직접 찾고 그 이후에 자신이 했던 약속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어서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찾아다니며 또한 실제로 그 마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결국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윗이 있음으로 인하여 므비보셋이 살 길을 얻고 또 참 풍요롭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또한 또 다른 누군가가 격려를, 권면을, 회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